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졸음이 오시면 그때 그때 영시를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도 전혀 괜찮은 게 오늘 설교와 관련된 그 시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설교보다 그 시에서 오늘의 그 설교의 어떤 인사이트를 받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에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땅 위에 신비로운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의 시인인 영국의 저자인 그 필립 랄킨이라는 사람이 쓴 Church Going이라는 시의 한 대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시에 보면 two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칼럼 밑에 보면은 나오죠. A serious house on serious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는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건물이라는 그런 대목에서 가져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바꿨습니다. 평범한 땅 위에 신비로운 건물. 사실은 이 시의 제목과 그 다음에 이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은 것은 유진 피러슨의 책을 통해였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원문이, 이 시의 원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를 쭉 읽다 보면은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시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시를 읽으니까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 정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좀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의미 깊은 통계 하나가 발표되었죠. 한국 갤럽에서인가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발표된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통계가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숫자는 우리가 현실에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각들, 이미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약간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 혹은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비어가는 교회들 혹은 사그러져가는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 전혀 사그라져가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힘이 빠져버린 현실 속의 교회들과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 사이의 그 갭을,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황하게 되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이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절과 더불어서 오늘 필립 랄킨의 시에 나오는 제가 첫 번째로 줄을 그어놨던 바로 그 구절 Sprawling of flowers, cut for Sunday, brownish now. 다시 말해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장식되었던 꽃이지만 The flower cut for Sunday, but brownish now. 이미 시들어버린 그러한 꽃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었던 교회와 지금 현실의 교회. 말씀 속에서는 자라나는 교회와 현실 속에서 마치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간격을, 이 갭을 어떻게 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당황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간격을 넘지 못한다면 어느 교회라도 그저 한때의 영광을 간직한 채 쓰러져가는 그냥 평범한 땅 위에 평범하고 오래된 건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립 랄킨의 시에 나오는 바로 이 시에 나오는 이 교회는 여전히 시들어가고 힘이 없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나 겨우 들릴 것 같은, 주중에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발길도 뜸한 그런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의 가장 밑줄에 쳤던 것, 가장 마지막 부분, Since someone will forever be surprising a hunger in himself to be more serious and gravitating with it to this grou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장소인 것 같지만 자신의 배고픔이, 자신의 헝거가 생각보다 more serious, 심각하다는 것에 놀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이, 자신의 갈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 평범한 땅에 세워진 신비한 장소로 누군가가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시인의 기대는 바로 지금도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고, 그리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답해보자고 하는, 답을 내려보자고 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교회로 온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일까? 나는 영적으로 너무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할례자들에게 무시받는 무할례자들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에베소서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고 정욕과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그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초점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ethnically 이방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계속되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데,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 그 사람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에서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는 바로 그 갈등이, 그 차이가 교회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가,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든 하나의 씨앗 교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일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과 틀립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지금 나가서 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혹은 스트롤러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우 형제의 아들이 되고 인석 형제의 딸이 되고 은규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들, 그 딸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만들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품어준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준이도 되고 다혜도 되고 주원이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교회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일,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성도건 유대인 성도건 자신의 에스닉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바로 너희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벌어진 일,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갈라져 있던 담을, 세워져 있던 담을, 두 그룹을 나누고 있었던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지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하나로 설명하자면 그건 13절의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을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그냥 나 인디비주얼한 새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용어를 달리할 뿐이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을 이루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신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죠.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 개입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좋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간섭했다, 누군가 개입했다, 누군가 끼어들었다 라는 것에는 우리가 꼭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희생은 고귀한 단어이지만 개입하고 간섭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혹은 끼어들었다라는 것은 고작해야 내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다른 차 때문에 짜증이 났다,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간섭이고 예수님의 끼어드심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끼어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셨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삭개오의 삶에도 끼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도 간섭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의 삶에도 끼어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마치 절벽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차와 같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시고 그리고 간섭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끼어들기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과는 틀린 이유는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함께 보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18절 한절 안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보여준 가장 처음의 사건은 창조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격적이었다라는 것을 특징짓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평화이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격적인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도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신 것, 그것은 참 신비한 거죠.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2장에서 보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시민이 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은 그 다음에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나면은 prerequisite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다음 행동을 하고 step by step으로 살아가는 어떤 매뉴얼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일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희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흘러감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에베소와 같은 그러한 이방적인 문화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자유롭고 격식 없이 구속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겉모습에서부터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를 보기에는 아마 유대인 성도들의 답답함이 불만스러웠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듯한 율법에 얽매인 듯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들이 있고 같이 있기가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기가 힘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한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것.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의 새 사람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편함과 어색함과 혹은 어쩌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평화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과 평화는 꼭 기독교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사랑과 평화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은 영화의 그 River Run Through It 그 영화의 뒷부분에 주인공인 노르만 맥클린이 자기 동생의 죽음을 영화에서는 그 브래드 피트였죠. 자기 동생의 죽음을 목사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의 죽음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난 후에 그 목사인 아버지가 형 노르만 맥클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니?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니? 그렇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다 말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지? 그렇지? 그렇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노르만 맥클린이 네, 그렇게 할 말은 많지 않아요.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노르만 맥클린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동생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동생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대화의 마지막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해 왔단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해 왔단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화에 나오는 대화처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거죠. 아마 목사인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하겠지만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처음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와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 삼위일체,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범한 땅 위에 신비한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고딕 양식의 멋진 첨탑을 가졌거나 혹은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가 있거나 혹은 스탠포드 대학의 채플처럼 정말 멋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거나 정말 아름답게 조각된 의자들이나 혹은 커뮤니언을 위한 테이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신비한 건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신비한 건물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한 벽돌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참 평범하지만 참으로 평범한 땅과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에서 신비롭게 생겨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냐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평범한 땅 위에 신비한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비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신비로운 건물의 벽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